고린도전서 46번 메시지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다룸. 우리는 9장 1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순수했는가를 계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은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순수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단순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의 동기가 단순하다면 우리는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순수하고 고린도인들은 불순하다고 말할 때 이는 바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동기를 가졌지만 고린도인들은 혼합된 동기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은 고린도의 어떤 믿는 이들이 바울이 공교함으로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일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는가는 우리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 곧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들은 종종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회 생활의 어떤 특별한 면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당신은 기쁘고 교회에 절대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안에서 당신을 위한 개인적인 얻음이 없다면 당신은 교회에 대해 기쁘지 않고 흠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를 실패할 때 우리는 교회나 장로들이나 또는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지 않고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과 회복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집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바친다고 선포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놀랍고 교회는 훌륭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그러한 선포와 드림 후에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에 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만지기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순수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주님과 한영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으며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적인 어둠에 관계된 어떤 동기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매우 순수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매우 순수했기 때문에 9장 1절부터 15절에서 담대하고 솔직하고 강하고 직선적인 방법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균들로부터 깨끗해 된 외과 의사와 같이 고린도인들을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순수하지 않았다면 그의 불순함이 고린도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오염시키지 않고 영적으로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실함, 그가 부득불해야 할 일. 우리는 9장 1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의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9장 16절부터 23절에서 그의 신실함을 보도록 합시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눌림이 되는 부담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부득이한 일은 그를 누르는 부담 같은 것으로서 그 위에 놓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그를 누르는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사역은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손실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사랑과 같이 신실함은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우리에게 대한 태도와 반응을 알기 위해 예민하다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갖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반응이나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부득이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실함이 신실한 사람을 다른 이들의 반응에 대하여 눈멀게 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맡음.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청지기 직분을 맡았노라.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의로 아니한다는 말은 기꺼이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담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 사로잡혔으며 그에게 선발되었으며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하든 기꺼이 하지 않든 그에게 주어진 부담을 성취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하여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위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임과 자기 자신의 부담을 둘 다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역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하든 나를 어떻게 시험하든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으로 부득이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나는 이 문제에 어떤 선택도 없다. 상을 얻음. 17절에서 바울은 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잃어버린 바된 죄인들을 구원받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는 이들을 자라도록 돕기 위하여 귀한 재료들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님의 지체들을 돌보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경주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진보를 위한 격려제로서 상이 거듭하여 언급된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가정살림의 경영, 가정살림의 분배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안의 청지기, 즉 가정살림의 경영자로서 하나님의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과 풍성을 분배합니다. 그와 같은 사역이 그에게 맡겨지고 위임된 청지기 직분입니다. 18절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 대하여 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것이 그에게 16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담대함의 근거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는 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는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인들을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탈취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에게 공급했지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종이 됨. 19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것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더 이상 유대인의 생명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라는 삽입적인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그가 율법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그가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21절에 따르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임을 삽입적으로 지적합니다. 율법 안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노모스, 즉 법 안에 곧 율법의 영역과 한계 안으로서의 율법 아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법을 떠난 법의 영역과 한계 바뀌며 법이 없는 아노모스의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그리스도의 통제에 복종하는 것, 즉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르게, 정식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께 법 아래 있는 것, 그리스도 앞에 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 안으로부터 통제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인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더 높고 더 좋은 율법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았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 즉 다르게 먹는 방법과 다른 실행들에 자신을 적용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기꺼이 다른 이들을 따르는 방법으로 생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채식주의자와 함께 있을 때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습니다. 23절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동참자가 되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동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풍성합니다. 그것은 또한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자,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단지 복음을 누리는 동참자, 공동 참여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조력자, 협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누림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역에서 동참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할 때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목과 분깃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누림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누림에 참여하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주의했습니다. 그의 노력, 경주장에서 다름질함. 2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붙잡도록 다름질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공적으로 달려야 할 경주임을 가리킵니다. 상은 격려절에서 보상입니다. 잡는다는 것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상 24절은 23절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이 23절에서 언급된 복음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지만 상을 얻는 것은 누림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경주장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보상으로서 상을 받는 것은 특별한 누림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9장 17절에서 바울이 보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경주하는 길을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려 함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이 모든 것들 중 어느 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으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를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길을 달리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24절은 모든 믿는 이들이 경주의 길을 달리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상을 얻고 또한 붙잡도록 달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달리는 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함함을 보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전파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영접한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이 길을 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희도 붙잡도록 다름질하라는 바울의 이 말이 필요합니다. 자제하기를 훈련함. 25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자제하기를 훈련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이들이 엄격하게 자제하기를 훈련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매우 주의 깊게 그들의 일상의 음식물을 주의합니다. 만일 운동 경기자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제하기를 연습한다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자제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주께서 경주에서 승리한 그의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며 구원에 더하여지는 보상입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모두 그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 단번에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 장에서 사도는 달려야 할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들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주님께 상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그의 다름질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상을 얻도록 경주장에서 다름질할 것을 명했습니다. 몸을 쳐서 노예로 입금.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노예로 이끄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아 될까 함이라. 친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 아래 부분을 멍이 들도록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와 같이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지주의와 같이 몸을 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몸을 복종케 하여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예로서 섬기도록 정복하여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 외에는 정욕의 남용이나 우리의 사욕의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음에 넣는 것이나 몸의 행실들을 죽음에 넣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몸을 음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오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하지 않았고 거리낌 없이 마구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약한 믿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그의 몸을 자신의 노예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포로와 노예로 정복된 사람들을 이끄는 것, 포로를 노예 신분으로 이끌어 정복자의 목적을 섬기도록 노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와 같은 포로가 되어야 하며 정복자의 목적을 섬기는 노예가 되기 위하여 무언가 정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복하고 정복시킬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은 정욕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출하여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적극적인 종류의 노예로 또는 포로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치는 것과 노예로 이끌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눈이 성경 읽기를 원치 않을 때 당신이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당신의 목적을 섬길 것입니다. 27절에 따르면 파울은 다른 이들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를 염려했습니다.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경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격려제인 보상에 대한 전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승리한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보상이 될 왕국의 나타남과 관계됩니다. 버림받은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자격이 안 되는, 거절된, 곧 상받을 가치가 없는 등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버림받고 거절되어 오는 왕국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의 몸을 그의 거룩한 목적을 섬기도록 복종시키므로 그의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 매우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있게 될 심판은 우리가 주님에게 인정될 것인지 버림받을 것인지 주님께 아신 바 될 것인지 거절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을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일은 자신들의 뜻과 선택을 따라서 주제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인정하는 대신 오는 왕국의 보상에 관한 한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보상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주님에 의하여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신실함을 계시합니다. 그의 영 안에서 그는 주님의 명령과 위임에 매우 신실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경주의 길을 달릴 것을 명했고 그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경주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는 왕국의 보상의 누림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되고 자격이 없게 되지 않도록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 보상에 대한 진리는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단적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어찌만 이 형제님과 그분 앞에 다른 이들 또한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보상을 예비하셨음을 봅니다. 3장 14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은 구원과는 다릅니다. 다음 9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을 통과하여 얻는 것 같으리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상을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우리가 해를 입고 상을 받지 못할지는 모르나 결코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3장 15절에 있는 불은 어떤 종류의 고통 또는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구절을 마귀적으로 해석하는 천주 교리의 이단적인 연옥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의 원칙은 진리를 그릇된 것 또는 이단과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리는 종종 진리와 이단의 혼합물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에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여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연옥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계시한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일 신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더하여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면 상을 잃고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고 영단번에 확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그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봐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바울은 확실히 신실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임에 절대적으로 신실하며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길을 신실하게 달리고 있는 한 형제를 봅니다.